할렐루야. 오늘 시편 51편은 제목이 좀 길게 붙어 있어요. 먼저 관찰을 좀 해보십시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이 시의 배경을 정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에는 다윗의 참회의 시가 여러 편 소개되는데 그 중에서 오늘 51편은 사실상 대표작입니다. 해서 오늘 나단이 다윗을 찾아왔을 때 그 배경을 우리가 좀 한번 정확하게 보고 이 시를 살펴보면 이해가 더 쉽게 정확히 되리라고 생각을 해서 사무엘하 12장을 좀 볼까요? 사무엘하 12장 1절서부터 몇 절만 교독을 합니다. 1절서부터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시작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히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네 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같이 봅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여기까지만 읽었습니다. 자, 이 내용을 잘 보시면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그것이 죄인지도 모른 채 앉아있는 다윗에게 나단이라는 선지자를 보냅니다. 나단 선지자가 와서 이야기 하나를 하죠. 한 마을에 부자가 있었고 이 부자는 다윗을 가르칩니다. 또 그 옆에는 아주 가난한 농부 한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아를 가리키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그 부잣집에 행인이 찾아왔다 그랬어요. 손님이 찾아온 거죠. 이 손님은 은유적 표현인데 죄를 얘기합니다. 다윗의 마음속에 죄가 찾아든 거예요. 그런데 그 찾아온 행인을 그 부자가 대접하기 위해서 욕정을 대접하기 위해서 자기 집에 많은 양, 소 중에 한 마리를 잡아 대접한 것이 아니고 그 옆에 가난한 농부의 딸처럼 애지중지 키우는 양 한 마리 그거를 빼앗아 자기 집에 찾아온 욕정이라는 손님을 대접했다면 이렇게 이야기를 풀어나갑니다. 그 이야기를 듣던 다윗이 이런 얘기를 해요. 5절을 보시면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기 그 사람은 이야기 속의 그 사람이겠죠?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네 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여러분 이 다윗의 한 얘기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이야기가 거짓이 아니고 위선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진심으로 다윗이 분노해서 이 이야기를 나단에게 해요. 그러자 7절 나단이 딱 한마디로 집약해서 다윗을 고발하죠.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당신이 그 사람이라. 여기에 다윗은 전 존재가 무너지는 경험을 합니다. 이 본문만큼 죄를 가장 잘 설명한 대목은 없어요. 죄는 뭐예요? 죄는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는 게 죄입니다. 사실 오늘 시편 51편은 좀 균형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죄라는 표현이 무려 한 8번, 9번 등장을 해요. 그래서 이 시는 그 인간의 죄 문제에 집중한 것처럼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죄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고발하고 지적한 것은 맞는데 사실 그 너머 하나님의 감추어진 메시지를 봐야 돼요. 그것은 그 죄를 통해서 그 시의 중요성이 뭐냐면 다윗이 절대자이신 중보자 그리스도를 소망하고 바라보는 복음이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시편 51편은 그래서 참회의 시 가운데에도 단순히 죄만을 지적하고 죄만을 집중해서 고발하는 내용이 아니고 그 죄를 넘어 우리의 시선을 중보자이신 그리스도에게로 몰아가는데 그 복음의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다시 시편으로 가면 51편 1절에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여기 주의 인자를 따라 그랬어요. 주의 인자. 인자라는 말이 케하 세데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는 언약적 사랑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자비와 인자라는 말이 아니고 언약적 사랑을 근거로 할 때 이 단어를 써요. 우리 이제 십계명이 시작이 되었어요. 그 십계명은 하나의 조약이며 언약입니다. 자, 그런데 그 언약은 대단히 그 독특한 몇 가지의 성격을 갖고 있어요. 언약이라는 것은 원래 너하고 나하고 쌍방이 동등한 입장에서 맺는 약속을 언약이라고 합니다, 보통. 근데 이 케하 세데카라는 말은 그런 차원의 언약이 아니고 주종의 관계입니다. 사실 십계명도 주종의 관계에서 기초한 조약문이에요. 근데 여기에는 지난주 서론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종주국과 봉신국 간에 맺어지는 언약 체결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봉신국가는 제일 첫 번째 계명이 조약이 그 국가만 섬겨야 되고 그 국가의 왕만 왕으로 모셔야 됩니다. 이것이 봉신국가가 갖는 계약 체결의 첫 번째 조항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이나 하나님과 백성들 우리의 언약 관계는 그런 관점에서 이해를 가져야 돼요. 근데 특별히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 이것은 조건절로 준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지키면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말이 아니에요. 자, 우리 십계명의 위치를 지난주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구원 받기 전에 준 겁니까? 구원 받은 후에 준 겁니까? 구원 받은 후에 준 거예요. 그 말은 그 언약은 사실상 일방적인 언약입니다. 내가 너를 구속했으니까 반드시 너를 내 백성다우게 이끌어갈 것이고 인도할 것이고 만들 것이다. 여기에 하나님의 일방적인 의지가 담겨 있는 거지 네가 이렇게 하면 이 언약이 완성이 되는 거고 이렇게 안 하면 이 언약은 취소가 된다. 이런 쌍방에서 만들어지는 계약 조건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일방적인 언약이에요. 다행이죠. 쌍방 차원의 언약을 했다면 우리는 어느 누구도 그 언약을 따라 살 사람도 없고 지킬 사람도 없어요. 너무나 다행이죠. 그래서 이 언약의 위치는 홍해를 건너고 어린 양의 죽음을 지난 후에 주신 언약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 언약에 관한 내용은 사실 이미 창세기서부터 인류가 이 땅에 만들어질 때부터 하나님이 감추어진 계시입니다. 자, 우선 또 보십시다. 1절.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언약적 사랑을 얘기하죠. 또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여기 긍휼이 나오죠. 긍휼. 이 긍휼이라는 말은 레헴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런 뜻입니다. 어머님의 자궁이라는 뜻이에요. 그 의사들의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 인체 중에 가장 안전하고 온전하고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보호받는 공간이 어머니의 자궁이랍니다. 거기에 아기가 딱 들어서면 모든 감염의 위험, 공격의 위험으로부터 딱 보호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죠. 근데 여기에 쓴 긍휼이 바로 자궁이라는 뜻입니다. 특별히 어머님의 생명을 잉태한 어머님의 자궁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체결하신 것은 체결할 만한 조건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고 가장 확고한 동기는 긍휼하심이에요. 여기에서부터 우리 인간의 존재가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분이 긍휼이 여기심. 믿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시인이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이제 51편을 쭉 읽다 보면 내 죄 이런 표현이 많이 나와요. 오늘 9절 안에도 벌써 8번, 9번이 등장을 하는데 유진 피터슨이라는 분이 시편 주해를 통해 이런 표현을 해요.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시작하든지 두 가지 결론이 있다. 첫째가 직접적으로 말씀하시고 개인적으로 말씀하신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초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보죠. 그런데 듣고 읽고 묵상하고 볼 때마다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말씀은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고 이 말씀은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말씀이다. 믿습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우리 남편이 이거 읽어야 되는데 이게 아니에요. 내게 하시는 말씀이고 하나님이 내게 직접 하시는 말씀.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이게 이제 유진 피터슨이라는 분이 시편을 주의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두 가지 전제라 그랬어요. 두 가지 전제. 근데 여기도 보니까 누구 죄입니까? 내 죄. 나의 죄. 오늘 이 시편도 다윗의 죄를 노래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다윗을 대표해서 누구의 죄를 고발하는 거죠? 우리 죄. 이게 내 문제예요. 자, 그런데 여기 그 죄라는 표현이 다 달라요. 여기서 사용된 죄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 말로 페샤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페샤. 페샤라는 말은 어떤 죄를 얘기하냐면 반역죄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국가 단위 기초에서 가장 큰 죄가 뭐죠? 반역죄입니다. 반란, 음모 이런 죄가 가장 크죠. 거의 어느 나라든 이 죄는 사형입니다. 근데 여기에 사용된 이 내죄, 패샤라는 말이 왕께 국가에 또는 반역한다는 뜻입니다. 그럼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여러분, 이제 에덴 동산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에덴 동산의 최초의 왕이 누구셨어요? 아담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에덴의 통치자로 창조하신 거예요. 근데 그 아담이라는 땅의 왕을 주관하는 왕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여기에도 이미 창조주와 피조물이 주종의 관계가 설정이 기본적으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은 에덴이라는 왕국을 이제 통치하도록 하나님께로부터 임명이 된 거예요. 여기서부터 사실은 율법이 있었어요. 어떤 율법이에요? 너는 이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라. 이 하나님의 명령이죠. 이게 적극적인 명령이에요. 충만하라, 번성하라, 다스리라. 그런데 소극적인 명령을 하나 두셨어요. 중앙에 있는 실과는 먹지 마라. 이것은 하나님이라는 더 높으신 왕과 에덴 동산이라는 국한된 임명된 왕과 사이에 맺어진 최초의 계약이에요. 그런데 이 땅의 첫 왕 아담이 그걸 깨죠. 사탄의 사주를 받아서 깨요. 그러면 그 아담을 사주했던 사탄은 어떤 존재였습니까? 천사장이거든요. 타락한 천사장이에요. 그런데 그 천사장이 타락하게 된 동기가 뭡니까?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시도가 있었어요. 그게 바로 반역입니다. 하나님 밑에 순종과 굴복을 하지 않고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반역을 일으키면서 내쫓기죠. 휘하들을 데리고. 그래서 그 사탄이 에덴 동산에서 여자를 통해 아담을 무너뜨립니다. 아담이 사탄의 속성에 넘어갑니다. 그래서 독립하려는 의지를 갖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최초의 명령을 어기고 그 실과를 먹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 하나님과 분리되는 슬픔과 죽음이 찾아듭니다. 이게 인류의 보편적 문제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내 죄악을 했을 때 이 죄악이 바로 그 정치적인 용어예요. 반란. 하나님께 반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죄악을 어떻게 해달라고 그러죠? 지워주소서. 그랬어요. 지워주소서. 근데 이 지워달라는 이 히브리 말이 굉장히 그 특이한 표현이에요. 이 말은 석판에 쓴 글을 지워달라 할 때 이 단어를 씁니다. 석판은 돌판을 얘기하는 거죠. 자, 여러분, 돌판의 글을 어떻게 지웁니까? 지우개로 이렇게 지울 수는 없잖아요. 돌판의 글을 어떻게 지우죠? 지우는 방법이 없을까요? 돌판의 글. 돌판의 글은 새겨서 쓰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돌에다가 직접 친히 글을 써서 주셨어요. 새겨서 줬다 그 말이에요. 그거를 히브리 말을 보면 돌을 쪼다 그 말이에요. 쪼다. 그러니까 확고하게 새겨서 준 겁니다. 그런데 새겨서 준 석판의 글을 어떻게 지웁니까? 그런데 이 지워달라는 표현은 바로 석판에 쓴 글을 지우는 것처럼 지워달라는 표현이에요. 방법이 없을까요? 있어요. 깨야 돼요. 석판을 깨야 돼요. 그래서 모세가 물론 분노를 해서 돌판을 깨지만 석판을 깨요. 그런데 그 석판이 깨어진 동기가 뭡니까? 백성들의 반역이거든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에 빠진 산 밑에 백성들을 보면서 그 하나님께로부터 받아들었던 율법이 적힌 돌판을 깨죠. 그 돌판은 없어집니다. 콩가루가 되어서 백성들로 하여금 마시게 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모세가 다시 기회를 얻어 두 번째 돌판을 받아요. 두 번째 돌판. 그래서 현재 백성들이 받아든 돌판은 첫 번째 돌판이 아니고 두 번째 돌판이에요. 근데 그 두 번째 돌판이 나중에 어디에 안치되도록 돼 있습니까? 언약궤. 언약궤 안에 넣도록 돼 있어요. 언약궤 안에는 만나 담은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이 두 번째, 첫 번째 돌판이 들어간 게 아니죠? 두 번째 돌판이 들어갑니다. 그 언약궤 안에. 그리고 지성소에 보관이 됩니다. 그 돌판을 담은 언약궤의 지붕 위치를, 이게 이제 언약궤라면 이 지붕 위치를 우리가 보통 시은좌라 그러죠. 베풀시 은혜 은 자리좌. 여기가 시은좌예요. 지붕이. 그래서 여기에다가 어린 양의 희생된 피를 가지고 와서 이 시은좌에다 부어요. 그 말은 죄를 사여준다 그 말이. 어린 양의 피로 이 안에 이 법궤 안에 담아진 세 가지 물건이 갖는 상징은 기적의 상징이 아니고 죄가 무언가를 고발하는 상징이에요. 돌판, 만나, 만나를 그렇게 먹고도 백성들이 계속 거역을 했듯이 아론의 그 쌍난 지팡이는 고라 자손들의 반역 때문에 드러낸 하나님의 기적의 사인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물건은 기적이 초점이 아니고 인간의 죄가 얼마나 고집스러우냐, 악하냐, 하나님께 반역의 성격을 갖고 있느냐, 이것을 고발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뚜껑, 시은좌라는 은혜가 베풀어지는 자리라는 이 뚜껑 위에 어린 양의 죽음을 전제한 피를 담아다가 제사장이 들어와서 그 위에다 부어요. 백성들이 죄를 용서하죠. 사실 여기 다윗이 내 죄악을 지워달라는 이 석판의 돌을 지워달라는 말은 바로 그런 그리스도의 죽음을 사실 상징하고 담보한 고백이 되는 겁니다.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나의, 자, 시작.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여기 또 죄라는 말을 썼는데 이 죄는 길에서 벗어나다 그 뜻이에요. 이 죄는 길에서 벗어난 죄를 얘기합니다. 결국 인류의 모든 고난과 허비와 낭비와 환란은 길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길에서. 길로 가야 편합니다. 그리고 안전합니다. 맞죠? 혹시 그 산을 오르시다가 길을 잃어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예, 저는 그 청년 시절에 등산을 잘 안 하는 그 타입인데 어쩌다 등산을 혼자서 하게 됐어요. 그러다가 길을 잃었습니다. 길을. 그래가지고 산을 몇 바퀴 돌았던 것 같아요. 그 저녁 무렵 내려왔어요. 큰일 날 뻔했죠. 저녁 무렵 내려와서 허기가 져가지고 혼났습니다. 그때 깨달은 게 단순한 진리지만 길을 잃으면 개고생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의 길로 오신 거예요. 그 길에는 진리가 있고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 이 길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 주님이 이 땅에 길로 오신 겁니다. 다윗이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아, 인간에겐 길이 없구나. 그래서 그는 죄의 뿌리가 얼마나 지독한지를 내가 모태에서 태어날 때부터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이 말은 인간에겐 의도 길도 없구나. 그래서 로마서 3장에 보니까 한 의가 나타나서 내 안에 의가 없으니까 그럼 그 의가 창세기로부터 계시된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오늘 여기 2절에 보니까 나의 죄악을 길에서 벗어난 인류의 길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그런데 2절은 굉장히 율법적 용어예요. 레위기나 민수기에 보면 이 용어는 나환자들이 격리되어 나병이 다 나아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나병이 다 나아졌다는 것을 선언하는 차원이 성결법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슬초로 씻죠. 물로 씻어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성경에 그리고 특별히 모세오경에 그 나병 환자는 어떤 상징을 갖고 있습니까? 나병은 우리 죄의 지독한 그 속성을 그대로 담아낸 병입니다. 그걸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병이 나병이에요. 무감각하고 썩어가고 있는데 통증이 없고 이게 나병이 갖는 성격 아닙니까? 그러면서 퍼져가죠. 이게 죄란 말이죠. 그래서 나병 환자는 격리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그 진단의 여부를 의사에게 가서 확인받는 게 아니고 제사장에게 가서 확인받도록 돼 있어요. 왜? 나병이 갖는 성격 때문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죄를 고발할 수 있는 상징적 병이기 때문에 의사에게 가지 않고 제사장에게 가서 낫는지 안 낫는지 여부를 확인받습니다. 그때 쓰는 표현이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지하소서. 철저하게 다윗이 무너진 이후에 자기 안에 의가 없음을 깨닫고 오실 어린 양이 되어주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이걸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증인의 삶도 필요하지만 진짜 가장 하기 어려우면서도 보편적인 증인의 삶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상 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사는 것이 길이다를 보여줘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 살면 그게 길이죠.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 삼일교회 성도들의 삶을 보면서 아 저렇게 사는 게 길이다. 이게 보여야 돼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그 길을 걷는 자로서 길을 알지 못하고 헤매는 이 땅의 수많은 영적인 문맹자들에게 이렇게 사는 것이 길이다를 증언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254장 한 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1절, 4절, 5절.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
4절.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
우리 한번 눈을 감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또 우리 교회를 이 민족을 정결케 하시고 맑게 씻어 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철야가 있습니다. 또 각 제자 훈련이 시작이 되었고 무엇보다도 목장 모임이 시작이 됩니다. 이 모든 모임 위에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가 임하게 하시고 길을 잃은 수많은 이 땅의 백성들에게 우리의 삶이 바로 그 길임을 드러내는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들을 위해서 우리 한번 주여 부른 다음에 소리내어 통성으로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귀한 시간 주셔서 복된 아침을 맞이하게 하시고